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이에요.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닷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갈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한 시대를 풍미하던 한 인물의 죽음을 봅니다.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탓에 그 아까운 시간 흘려보낸 사울이 죽음을 맞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준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죽었을지라도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과 다윗의 갈림길이 이제 분명한 분기점에 왔죠. 사울은 죽고 다윗에게 그 버튼이 넘겨지게 됩니다. 한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끝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한 시대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시대가 정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막 펼쳐지기 위해서 마치 어둠 속에서 먼 동이 트듯이 이렇게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새빛이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금 전쟁은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갈릴리 옆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다윗은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쪽과 아주 멀리 떨어진 남쪽에서 두 인물이 어찌됐건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사하고 다윗은 승전을 거둡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다윗은 뜻밖의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전리품으로 되찾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부에서 오늘 우리가 한 시대, 사울의 시대가 끝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3부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갈림길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떤 키워드가 이 갈림길을 만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역시 그 키워드가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키워드가 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갚았습니다. 그 차이예요. 적어도 사울이 일생 동안에 기억해야 할 은혜 그리고 절대로 관계를 나쁘게 가져서는 안 될 세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이죠. 왕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기스 집안에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 키 좀 크고 뭐 허우대 멀쩡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예요. 또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소심해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을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가 왕에 선출되는 과정을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사울은 사무엘하고는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절대로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꼼짝 못하고 그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하고 나라 전체가 수치를 겪을 때 아무도 그에게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을 때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쨌든 나서서 그를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해준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왕으로서 그러면은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다면 또 한 사람 굳이 있다면은 요나단하고도 관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인데요. 왕위를 그렇게 물려주고 싶으면은 아들하고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되죠. 근데 보십시오. 사울은 절대로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되는 대상과 차례차례 관계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게 오늘 이 31장을 정리하면서 사무엘상을 정리하면서 사울의 일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안타까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가 첫 번째 하나님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그 경고를 받았을 때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상사로부터 주의를 받을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그때 즉각 고치면 돼요. 뭐 변명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고 지시하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들라고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시를 받으면 부당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가 빛나간 것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기로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내가 번제 드릴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이레가 다 찼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 이레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뭐 하여튼 그건 주관하는 건 사무엘인데 약속한 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약속을 어길 망정 본인이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레째 저녁이 뭐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는 오는 걸 못 기다리고 기어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직접 주제하고 만단 말이죠. 해서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왔더니 사무엘 13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시며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경고하면은 뭐 그냥 잘못을 신하면 돼요. 참 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게 잘못을 죽어도 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부부관계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그냥 뭐 아내도 잘못할 수 있고 남편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고집스러운 남편들 절대로 잘못을 신 안 하고 또 그 못난 성품을 가진 아내들 절대로 잘못을 신 안 합니다. 그 신하면 끝날 일인데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제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백성들은 자꾸 도망가고 숨어가고 이 전쟁이 될까 싶어서 그냥 두려운 나머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끝날 일이에요. 말을 한 번 안 듣더니 말을 한 번 안 듣으면 뭐 또 안 듣죠 뭐. 또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진멸하라.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에요. 그때 보시면 다윗은 지금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말렉 족속들하고 그 전에 다윗이 싸우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싸웠냐면은 그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뭐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 진멸하라 그러는데 좀 값 나가는 것, 값진 거는 다 챙겨놓고 별로 하찮은 것들만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채만 했지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회개하는 채도 잘 안 하지만은 절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흔적이 없어요. 도대체 사울의 삶을 보면 뭐 통곡을 했다거나 무슨 뭐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부르짖었다거나 무슨 뭐 하나님께 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다거나 이게 없어요. 참. 그래서 또 15장에 가서 그 아말렉 족속하고 또 싸웠을 때는 또 그 짓을 하니까 예, 15장 23절에 말미에 또 경고를 받아요. 이게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15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왕인데 왕노릇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왕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미. 이게 참 어려운 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밖에 이미 났어.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도 인사에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거두어 갔어요. 그런데 본인은 은사가 지금 있는 줄로 알아요.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권위의 은사, 뭐 구제의 은사, 은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요, 필요할 때. 근데 필요할 때 그걸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쓰지 않으면 거두어 가세요. 예언의 은사를 빙자해가지고 뭐 돈이나 받고 다닌다든지 무슨 뭐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은 거두어 가시는데 거두어 간 걸 본인이 모르고 계속하고 있거나 또 어렴풋이 알지만은 이미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그런 은사니까 그걸 계속해서 흉내를 내거나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아요.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영적인 보호막을 거두어버리면 악한 영에 시달려요. 악한 영에 시달리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사울이 악기가 들잖아요. 거의 화를 벌컥벌컥 내고 말이죠. 그 다윗과 절대로 관계를 해줘서는 안 되는데 그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최정의 병력을 동원해서 그를 쫓아다니고 아니 그런 짓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왕으로 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안 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제 위에 앉아가지고 정말 옷을 찢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금식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는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녀요. 끝까지. 다윗이 쫓기다 하도 참 기가 차니까 두 번씩이나 손안에 든 사람 살려주지 않았어요. 자꾸 쫓아오니까 사무엘상 우리가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니, 다윗이 쫓기다가 너무 기가 차니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누구를 추격해야 마땅합니까? 아니, 나를 왜 벼룩 같은 나를 개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때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정신이 번뜩 들어야 돼. 번쩍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아다녀야 돼? 누구와 싸워야 돼요?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다윗을 쫓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의 대 손 안에 들어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쫓던 걸 걸음을 돌이켜서 또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 하나님이 또 사인을 보냈지 않냐는 말이에요. 다윗은 내가 못 죽인다. 너는 다윗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또 싸우러 간 사이에 다윗은 또 빠져나갔죠. 그 다윗이 그냥 블레셋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갔죠. 그 블레셋에 망명을 가니까 블레셋 입장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가장 두려워하던 인물이 블레셋 땅으로 제발로 찾아왔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싸워야 할 사람하고 안 싸우고 자기 백성하고 싸우면은 전쟁밖에 더 나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왕이 누구랑 싸워야 되냐는 말이에요. 왕이 누구하고 그렇게 적대관계에 들어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게 꼭 이 사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이 이제는 잡아도 잡히잖아요. 돌아서 가다가 확 잡아당기다가 사무엘 옷이나 찢어놓고 그러는 또 다윗하고도 이렇게 척을 지고 말이죠. 다윗을 두둔한다고 아들 요나단한테는 막말을 퍼붓고 인생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시정잡배만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 전쟁이 나서 어떻게 돼요? 파죽지세로 이번에 뭐 전면전에서 그냥 뭐 아주 백전백패죠. 뭐 제대로 맥없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장이 나고 마는 것이죠. 혼자 죽습니까? 세 아들 다 죽었어요. 요나단까지 죽었어요. 아들만 죽습니까? 그 뭐 병기든 자도 죽었죠. 본인이 뭐 자결하기로 결심하고 칼이 엎드려져 죽으니까 뭐 호위대장이 어떡하겠어요? 같이 죽어야죠. 그럼 아들하고 호위대장만 죽었습니까? 그날 군사들이 그냥 떼죽음을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동안 싸워야 할 사람하고 안 싸우고 싸워야 할 준비는 안 하고 싸워서는 안 될 사람하고 싸운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힘을 다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그러다 인생 종친 거죠. 뭐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도 있고 손 좀 봐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화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싸워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관계를 나쁘게 가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될 사람하고는 절대로 관계를 잘 가져가야 돼.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조건 없이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참 그렇게 되고 말죠. 그래서 역대상 10장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갖다가 전쟁에서 뭐 싸움을 잘못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10장 13절 14절에 죽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죠. 여호와께 범죄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범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그렇게 여러 경로로 여러 채널로 여러 번 경고했어요. 근데 끝내 말 안 듣거든요. 그런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당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다 그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당 찾아다니는 잔도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래.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그래. 그러니 그 가문이 멸절되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 지 혼자 엔돌 찾아간 그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갔다가 아들 다 죽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는데 왜 안 물었겠어요? 물었는데 대답을 못 얻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미 관계를 해쳐놓고 나서 물으면 뭘 무슨 대답을 얻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뜻을 물으면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시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는데 이걸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안 하는데 계속 묻기만 하면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 아니, 그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뭘 더 가르치겠어요? 구구단이나 외워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안 사는 주제에 자꾸 무슨 율법을 물어봐요. 뭐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단 두 계명이다. 우선 하나님부터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봐라. 그러고 하나님 뜻을 묻든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든지 해야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딸 미가를 사랑합니까? 아들 요나단이나 말기수아를 사랑합니까? 난 사울이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자꾸 묻는다? 하나님은 안 물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었다 그래요. 정욕에 쓰려고 자칫 잘못 구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 실컷 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셨다. 나는 실컷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주님께서 나는 그렇게 내가 구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끝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뜻에 맞게 사는 거 없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의 얘기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딴 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 너무나 심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서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3부 예배 여러분들하고 아름다운 동행 예배에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일국의 왕이.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갑옷 벗겨서 자기들 신당에 가져가요. 아스타로 신당에 갑옷은 전시하고 예, 사울의 목을 보라 그러면서 전국을 돌든지 해가지고 이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이제 시체는 남았으니까 사울 시체하고 세 아들 시체는 이제 벳산이라는 그 위에 북쪽의 성벽에다가 이제 못에 못 걸듯이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마지막에 11절부터, 예? 11절부터 13절까지 딱 석절 동안에 이 세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는 그 시체가 성벽에 걸려 있는 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는 용감한 용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약 21km 떨어진 길라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 21km 떨어진, 그리고 그게 산지길이어서 험한 길이에요. 평지길이 아니야. 거기 가서 그 시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시신을 수집해가지고 에셀나무라고, 그게 이 사울이 좋아하던 나무예요. 그래서 뭐 전쟁할 때 이렇게 작전 명령 회의할 때 이럴 때는 자기 에셀나무에 턱 앉아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거기다 묻어줘요. 그게 도대체 왜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짓을 했나? 왜냐하면 전쟁이 딱 이제 패전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골짜기 그 전쟁 전선에 있던 북쪽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요단 동편에 있는 북쪽, 그쪽엔 주로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피난 간 거죠. 블레셋한테 졌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어쨌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래로 가장 많이 땅을 잃었어요.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고.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내고 가장 많은 국토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맞고 만 것이죠. 뭐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왕을 달라고 떼를 쓰고 왕을 달라고 조르고,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야 우리의 재산과 목숨이 보전되겠나이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은 더 이상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써서 왕을 세웠더니 가장 큰 피해를 겪고 마는 거예요. 사사 제도도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사에 따라서는 굴곡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사는 지방 분권 제도였습니다. 사사는 어쨌건 사사를 중심으로 했지만 48개 성읍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 싫다. 우리는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 왕이 오면은 니네들 애들 조례들 다 잡아다가 그들 뭐 관리라고 다 저거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들 자꾸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 세금으로 다 걷어갈 것이고, 이쁜 딸들 데려다가 뭐 하녀로 삼을 것이고, 너 그래도 좋냐? 좋대. 왕이 좋대. 왕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 그때는 가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야. 응답 안 하실 거라고. 괜찮아? 그래서 왕을 요구했더니 이제 이 결과가 온 거예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이 결국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가장 처참한 패배와 가장 처참한 손실과 국토 손실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을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가서 그 위험한 걸 밤에 가서 어려운 험지를 넘어가가지고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울은 죽었지만 죽은 사울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근데 은혜를 갚을 만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의 나하스 왕이 먼저 길라앗 야베스를 침략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요. 항복 안 하면은 다 죽을 것이다. 살려고 하느냐? 그럼 두 눈을 다 뽑겠다.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죠.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 울고불고 해서 전령을 막 선출된 사울에게, 왕에게 보냈더니 사울 왕이 이제 사울이 그냥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소를 갖다가 12개, 소 한 개리를 12개 각으로 뜨고 해가지고 전국에 보내가지고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전쟁에 우위를 점해서 승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길라앗 야베스가 외적의 침입을, 암몬의 침입을 받게 생겼으니까 나라의 왕에게, 새로 선출된 왕에게 이런 사실을 통고하고, 자, 우리를 지켜달라. 그래서 왕이 지켜줬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왕 그거 하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40년 전 일이에요. 어쩌면 그때 그 일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뭐 죽은 사람도 있을 테고 마을의 뭐 절반 정도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의 시신이 그렇게 수습이 되고 그들은 슬퍼하면서 일주일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갚는 것, 서로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자일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갚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얘기가 왜 이렇게 세 줄에 이렇게 마치 각주처럼 덧붙여졌을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까닭은 신앙의 깊이는 결국 감사의 깊이라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신앙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왕이 비록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걸 당연한 왕의 일이 아니냐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왕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왕이 지금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에? 진짜 백성들이 또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할 만큼 그런 왕인데도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를 기리고 그를 슬퍼하고 그를 거의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보면 왕을 원망하고 지금 피난길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울 이 친구 왕으로 삼았다가 완전히 망했네.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왕을 우리가 세웠나 하고 돌을 던져도 마땅치 않을 그런 상황에 어떤 특정한 마을 주민들이 과거에 그 왕이 왕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지만 자기들의 목숨을 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생 동안 그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비록 그가 죽었을 망정 죽은 사자에게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뭡니까? 거저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삶 아니에요. 우리 누가 구원을 거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비유하면서 사울은 차례차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끝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울에게 감사할 줄 아는 길앗 야베스 주민이야말로 전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대통령만 하면 감옥소 가고 총에 맞아 죽거나 뭐 이런 나라인데 전직 대통령들이 모여서 같이 악수하고 무슨 환히 웃고 이런 사진 보셨어요? 비록 그가 실정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게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냐는 말이죠. 역대 우리 지나간 대통령들을 우리가 뭐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 많은 실정이 있고 무슨 나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점 한 가지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국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윗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서 마땅한 사울을 안 죽였단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그 안 죽이는 게 바보스러운 짓이지, 그게 현명한 짓이에요, 똑똑한 짓이에요. 죽이겠다는 사람을 죽여야 그게 마땅하지, 그걸 어떻게 살려주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아말렉 족속들하고 싸운 끝에 받은 전리품, 모처럼 좀 이제 먹을 게 좀 생겼어요. 근데 그걸 그 남유다 쪽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갈라준단 말이에요. 내가 도망 다닐 때 나를 신고하지 않고, 나를 고발하지 않고, 그나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입을 닫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감사를 다 갚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돼서도 다 갚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도 뭐 이런 감사하는 거, 이거 뭐 하나님한테 온 건데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뭐. 그리고 사람한테 대한 감사는 잘 표하지 않아요.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그리고 심지어 나를 비난한 사람이라도 그만큼밖에 비난 안 한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좀 더 욕해도 되는데 왜 그거밖에 안 했을까? 아이, 고맙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면 그럼 그래야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갚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갚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않았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자막 있으면 올리세요. 이사야서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감사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말연시 기도 많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진노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사는 행동을 보면 죽어도 할 말이 없고 100번, 1000번을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이 시대 교회가 소망임을 세상이 보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아, 참. 저 보셨어요, 리스? 아침에 저 애써서 달았는데. 네.
그래도 질문은 해야 되겠죠.
네.
사울 왕의 그 삶을 보면 뭐 이런 질문이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는 또 드는 거예요. 뭐 그대로 뭐 인정이 되면서 목사님 사울 왕의 일생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해지는 건 사울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우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본인이 구원을 받고 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 뭐 나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아멘입니다.
자꾸 나보고 이순신 장군 가 있나 그러는데 가서 보시면 되지. 자꾸 나보고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냐 그러는데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나도 모르는데 지금 끝까지 잘 가야죠. 끝까지 잘해야죠.
이 그 우리가 이렇게 뭐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뭐 자살을 했다 안 했다 무슨 이런 조건들. 네. 그런 상황을 놓고 내가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내가 재려고 하는 그런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 자살한 아픔을 겪는 그 가족들에게 가서 그 가족들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자살했으니 이거 어떡하니 지옥 가는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판단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사람을 그 잣대로 판단하는 그 잣대를 아주 그냥 공평하게 우리 자신에게 평가하면 우리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를 알았다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가족을 바라볼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게 고민이 굉장히 됐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쉽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가서 확인해라.
아니 뭐 내가 그게 아니라 저 좀 본인 걱정 좀 하라는 거지 뭐.
네. 결국 구원의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참 그건 뭐 제가 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살하면 무조건 뭐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믿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치매로 고통받는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두 분을 이렇게 먼저 좀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아들이 뭐 부모님하고 셋이서 이렇게 다 같이 그냥 목숨을 끊은 적이 있는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도 굉장히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를 어쩌면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계속 허용하는 하나님을 이해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답한 결정이지만 좀 안타까운 결정이지만 그런 일을 했는데 가서 뭐 세 분이 다 지옥 갔다 그런 소리 하면 큰일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몰라요. 또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래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강에 빠지다가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버지 불렀으면 데려가시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뭐 왼편 강도도 그냥 그렇게 데려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에 관해서 섣불리 남을 판단하는 건 절대로 저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갈 수 있나 없나 나는 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 곧 나는 믿음이 분명한가 내 믿음의 고백은 분명한가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림이 없나 이걸 확인하는 게 늘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 저 참 같은 심정과 생각인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거기 열받아서 모세가 이렇게 반석에 쳤는데 뭐 그 열받은 거 가지고 진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저 모세는 안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도 다 못 들어갔어요.
아니요. 저 두 번째 무리바 사건 할 때 물론 예. 근데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간 게 마치 실패 혹은 부끄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늘 패스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거든이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특히 불행한 사람들, 불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칫 그들에 대한 염려가 정죄나 판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쟁에 관한 질문, 하나님은 왜 전쟁이라는 잔인한 방법을 허용하시는 건가요? 전쟁 없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 비인도적인 방법을 허락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방역을 또 해야 돼요. 뭐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 사람을 앉았건 안 앉았건 전부 다 이렇게 소독을 해서 바이러스를 박멸하고자 합니다. 우리 눈에는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안 좋은 바이러스도 있을 것 같지만 어찌됐건 바이러스는 모두 박멸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진멸은 일종의 보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에요. 예, 그 악에 대한 심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결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권적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아이를 갖다가 불살라서 몰렉 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신전이라는 곳마다 남창과 여창을 두고 성전이 음란하기 짝이 없고 온 곳곳에 사실 진짜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는 아무도 시비를 안 해요. 어떻게 노아 가족 8명만 살려두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이셨습니까? 예? 노아 그나 그렇게 질문한 사람 하도 못 봤어. 여러분 그 심판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의인 다섯 명인가 안 죽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인 하나가 없어서 그 심판을 받듯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시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비를 걸기에는 너무 사실은 우리는 부족하고 악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왜 뭐 전쟁을 허락하느냐? 전쟁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보호막을 떼면 전쟁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가 손을 슬그머니 빼면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폭력과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뉴욕 지하철에 그 보십시오. 안 목사님도 그 간접적인 피해자인데 그 뭐 아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피해액이 1000불 정도는 요새는 그 고소하면은 이렇게 고속거리도 안 돼요. 그 정도는 감수하라 이런 지경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진멸받아 마땅한 정도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지 가나안 땅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시비할 때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가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이거 노동력으로 좀 쓰자고 좀 살려준 것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농사 농경법을 좀 배워서 같이 좀 농사 좀 지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다가 도로 다 그냥 죄악에 물들고 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경에 갔다가 쫓겨오는 지금 시대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칫 생각하면 평화란 갈등이 없는 거, 문제가 없는 거를 평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마땅히 되어야 할 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샬롬이라면 악은 징책, 악은 징벌 받아야 하는 것이 샬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독초를 뿌리를 뽑으라. 근데 뿌리 뽑는 게 힘들어요. 잘 안 뽑혀요, 잡초 같은 게.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뭐 줄기나 좀 자르지 뭐. 줄기만 자꾸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는 밑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고 번져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도 나쁜 버릇 안 고치면 금방 지나면 되살아나잖아요. 언제 또 그랬나 뭐 언제 믿겠나 싶어가지고 어떤 분이 예수 믿은 지 십몇 년 됐는데 이제 뭐 부부싸움 하다가 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러고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내가 십몇 년 동안 뭐 한 거지 내가. 그러면 본인이 깨달은 건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하나도 안 내 안에 악이 하나도 진멸된 게 없구나. 그냥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 악을 진멸하라는 그림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되어야 할 우리 내면 세계 질서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내면 세계는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그 지금 목사님 주신 이 말씀은 이분의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답 같은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삶을 끊을 수 있을까요? 회개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하는 게 구약의 전체 목적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뭐 노예로도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제도를 줘도 안 되고 왕을 세워도 안 되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왕정은 또 끝을 내잖아요. 그 구약 전체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 는 점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된 까닭은 뭐예요? 사울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사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낳고 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같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 사울 왕 같은 초대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이 되어라. 사울은 이건 붙드는 자란 말이에요. 장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본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로 바꿔요?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아, 나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구나. 그러나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 뿐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해결 질문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착한 것은 악한 것의 변종이요. 악할 힘이 없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이런 고민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내가 지갑에 예를 들어서 뭐 백지 수표가 있다거나 뭐 내 통장에 뭐 1조가 있다 그러면 내가 돈 걱정을 하겠어요? 뭐하러 돈 걱정을 하겠어요? 그 내가 있는 분의 권능을 알면 내 죄가 안 고쳐지냐,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냐 이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소멸될 것이요, 그분을 모르면 모를수록 내가 괜히 내 자신에 대해서만 세밀해질 뿐이에요. 죄책감에 더 빠지는 거죠. 어줍지 않은 종교인이 되면 죄책감에 시달려서 점점 더 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 얘기를 물었으니까 사울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고 가지 말라는 무당 찾아갔고 그죠? 하나님한테 물으라는데 자기 지 마음대로 했고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일일 운세 보지 말고.
예. 전 그냥 요 질문에 이제 뭐 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린다 싶으면 죄를 우리로부터 끊어내는 거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를 저는 뭐 경험하기도 하고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 죄와 더불어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우리 죽음으로 죄의 삭스, 사망으로 값을 치르되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그의 생명으로 덧입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목사님 말씀처럼 그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죄를 열심히 닦고 끊어내는 그런 공로가 축적이 돼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 같은 그 모태신앙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좀 뭘 잘해야 사랑해 주시는 거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뭐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어떤 놈인지 잘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것만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은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까닭은 그 은혜에 젖어야 우리 체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말고 인간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때려서 무슨 막 겁을 주고 뭐 그냥 혼을 내고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숨길 뿐이죠. 때가 되면 본색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독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독재적이 되고 마치 뭐 된 시집 산 사람이 또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받지 않으면 인간은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어 주셔야, 그래서 그 은혜에 진짜 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줘야, 그래야 빚진 자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되갚는데 내 일생을 드려도 하나도 계산이 안 아깝단 말이에요. 그 순교까지 이루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목사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과거에 풀려나길 원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과거에서부터 풀려나라고 그러는데 과거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과거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은혜를 나는 것은 과거에 묶여서가 아니라 과거가 주는 감사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줄 안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은혜 이렇게 추가 있으면은 감사가 하도 이렇게 무겁게 묵직하게 한쪽 추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위에 올라가서 무슨 뭐 난리를 치더라도 이 추가 기울어지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추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추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추를 어떻게 하는지 시속게임을 벌이기 위해서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부어진 은혜의 무게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걸 시속게임을 하지 않는 측면에서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삶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알량한 그 자기 선행과 이걸 가지고 계속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하면 이게 좀 올라갔다가 또 지가 잘하면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냥 늘 콩당콩당 사는데 그거는 묶여 사는 삶의 전형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묶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빠져 죽는 거죠. 은혜에 익사한 거죠. 예.
굉장히 모순적인 은혜의 표현입니다.
맞아요. 은혜의 익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 좀 마치겠습니다. 자매님이 한 질문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족이 많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봉도 많이 주셔서 빚 갚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야근으로 인하여 몸이 많이 아프고 지금은 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라고 하실까요? 남편은 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이거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뭐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은 뭐 믿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러나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일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뭐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또 일하다 죽는 건데,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뭐 저는 이렇게 남편분이 그만두라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남편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몸을 추스르고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한 가정의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란 말이에요. 몸을 회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그럼 생활은 누가 책임집니까? 뭐 나는 책임을 져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지간 뭐 주님께 기도를 부탁하시든지 하시더라도, 아니, 살아야 무슨 직장도 있고 살아야 뭐 무슨 뭐 효도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몸을 추스르는 게 먼저다. 저는 그게 남편께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다고 믿고.
예. 한 가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의견을 좀 내본다면,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조건은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야근을 해야 하고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이 직장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적응하며 살 것인가 나갈 것인가.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면 옳지 않은 방법을 바꿔본, 어차피 나갈 건데 말 왜 못해요? 이거 이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 건강도 지켜가면서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해 보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그거 대개는 안 바뀔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내가 피해야지 하는 생각인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저도 이 몸을 망쳐가면서,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는 거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변했는지 혹은 그 자리를 바라보는 내 기대와 내가 변한 거는 혹시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 조금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신학교예요. 그래서 되게 첫 시간에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부터 하는데, 여기 안 불렀는데 온 사람들이 많구만. 자기는 불렀다고 굳게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걸 검증하는 거는 여러 가지 참 신중한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할까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기도할까요? 하니까 어떤 질문이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왜 눈을 감고 고개를 다 숙입니까? 예, 글쎄요. 근데 눈을 감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건 어쩌면 여러 가지 자극으로부터 차단하고 그 대표, 회중 기도하는 그 대표하는 그 기도에 집중해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교회에 와서 회중 기도할 때 왜 회중 기도자가 이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앞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까? 그게 꼭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가는 이렇게 대표하는 분들이 잘 보이도록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 이제 처음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회중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위치조차도 그렇게 합시다. 여기 앞에 아무것도 되게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만 올라오는 것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누군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같이 듣는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올려드린 거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여쭙고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오늘 이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결정하여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은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영혼의 귀가 예민하게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조차도 듣고 부르실 때마다 아멘, 주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 어떤 때든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모든 일 펼쳐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며 사는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어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